아무 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네 가지 성경 해석법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적, 관점적, 분석적, 극본적 해석,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성경을 보는 눈을 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이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본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가 이단에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예를 들어 마태복음 강해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이단에 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늪의 형성을 한 것입니다. 늪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공부했다. 그 다음에 또 로마서 공부했다. 또 계시록 공부했다. 하면 할수록 늪에 빠져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면 할수록 이단에 더 빠져드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그 카페에서 이제 커피를 한잔 마시고 있는데 옆에 사람들이 성경을 놓고 공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앙심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의 특징은 성경책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옆에 노트를 이렇게 놓고 노트에 깨알같이 적더라고요. 보통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대개 뭐 큐티집을 사용한다든지 뭐 쉴만한 물가 뭐 시냇가에 심은 생명 큐티집을 이용한다든지 혹은 뭐 교재 하여튼 그런 교재가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도 우리 교재가 있으니까. 근데 신천지는 안 그래요. 성경책 놓고 그 다음에 노트에 막 열심히 써줘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딱 그거예요. 노트가 있고 성경책 펼쳐놓고 노트에 뭐 해가지고 그게 다 누구 얘기겠어요? 그게 다 신천지 교주 누구예요? 이만희 씨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이제 도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교회를 많이 다녔다 하면서 무슨 교회 다니세요? 그 신천지 교회. 내가 열심히 성경 공부합니다. 어디서 배우셨어요? 신천지 교회에서. 그러면 이거는 하면 할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단이 돼가는 거예요. 이단은 이거는 이 암적 세포예요. 암세포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장로님에게 암세포가 하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암세포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세포가 죽죠.
그런지 장로님은 죽는 거예요.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서 신천지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기독교회가 죽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탄 짓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은 그런 겁니다. 이단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단에게 전도되면 될수록 그러면 정통교회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랬을 때 이단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분하려면 그냥 신천지도 아니다. 근데 신천지도 요즘엔 하도 있던 기술이 발달해서 자기를 대놓고 신천지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그냥 깍푹 속은 거예요. 그냥 점심 식사 한번 하자는 줄 알았어요. 혹은 신앙 얘기 하자는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신천지인 거예요. 그러나 말하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걸 구별해내기 위해선 물론 이단과 관계된 것은 물론 당연히 끊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단을 구분해낼 수 있고 성경을 바르게 볼 때 우리가 은혜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적으로 받고 적용적으로 본다는 건 어떻게 보는 겁니까? 거기서 뭘 끄집어내는 것일까요? 적용적으로 본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총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적용적으로 본다. 원리, 예화, 방법 혹은 사례 이런 걸 끄집어내면 적용적으로 보는 거예요. 관점적으로 본다. 이거는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사단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보면 관점적으로 보는 거예요. 분석적으로 본다라는 거는 단어, 어구, 문장, 문단 이런 식으로 이게 확장해서 이게 이 문단에서 이런 의미였구나 이렇게 크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근본적인 해석이란 뭐냐? 발단, 전개, 절점, 결말로 보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이게 이런 흐름이 있구나.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 내용에 이런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마음을 쏟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대개 다 평면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극본적으로 보게 되면 뭐가 발단이고 뭐가 전개고 아 이게 절정이야 그 다음에 결말이야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입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발단, 발단 뭐예요? 발단, 뭘 발단이라고 하죠? 발단, 발단을 뭘 발단이라고 해요? 사건의 시작. 아, 역시 우리 예진이가 그림을 많이 그려서 네,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예진이는 또 애니메이션도 많이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예희가 대답할 차례인데 네, 두 사람은 아주 극본을 잘 짠단 말이에요. 발단, 사건의 시작인 거예요. 등장인물이 있고 또 환경이 생기고 그런 어떤 시작되는 이 어떤 이 시작점이 있어요. 이게 발단이에요. 시작되는 거예요. 전개, 전개는 뭐겠어요? 전개. 예, 전개는 뭘까? 전개. 전개되는 게 뭐예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건의 시작이 발단이었으면 전개.
사건의 진행.
사건의 진행. 맞아요. 아, 잘 말해줬어요. 사건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건이 진행되기 위해서 그게 어떻게 됐나? 우리 관심을 갖는 거죠. 언뜻 보는 어떤 드라마의 사건의 진행이 내 마음에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빨려드는 거고. 혹은 영화를 보는데 졸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사건의 진행이 내 마음에 들어요. 호기심을 자극해요.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진행하느냐? 절정. 절정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정. 절정은 다른 말로 클라이막스. 클라이막스. 모든 어떤 갈등과 모든 고민과 혹은 모든 노력이 이 절정. 그래서 이 절정이 가면은 꼭 이 악인이 득세하는 거예요. 의인이 막 어려움 당해. 그렇게 해서 의인이 딱 그 뭐랄까 이제 출생의 비밀. 출생의 비밀 알 것 같은데 죽어버려. 근데 알 것 같은데 이제 조금만 말할 것 같은데 이리 와보세요 하고 또 가버려. 그러면 애가 타는 거야. 절정인데. 출생의 비밀 드러날 수 있고 혹은 또 돈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이제 행복해질 것 같은데도 문제가 딱 생기는 거야. 절정. 그런 것들이 어떤 이제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말. 결말은 뭐겠어요? 결말은 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제 이런 모든 사건의 종결. 사건이 어떻게 종결됐는가? 뭘로 끝났는가? 그래서 해피엔딩인가? 새드엔딩인가? 혹은 열린 결말인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뭐 이런 건가? 그것도 하나의 결말이죠. 아니면 결말을 딱 해서 1년 뒤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다? 10년 뒤 어떻게 되었다? 이런 것들이 결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또 한국 사람들 드라마 좋아하죠. 드라마, 막장 드라마. 아주 이제 갈등은 턱 이제 지속돼야 되고 심심하면 재미없어서 안 봐요. 거기에 이제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또 막 장착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관심이 있고 성경에도 그런 관점들이 있어요. 그런 해석들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모저모로 준비된 그런 어떤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 가운데서 발단을 한번 찾아보세요. 35절부터 38절까지 읽으면서 발단을 어디까지로 나누면 좋을까?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허나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자 일단 넉넉하게 38절까지 이 중에 발단을 찾는다면 어디까지 발단으로 하면 좋을까요? 발단. 어디를 발단으로 끊어야 돼요? 거기서 이제 발단에서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자, 어떻게 발단을 찾으면 좋을까요? 우리 최재 집사님은 어디까지 발단을 35, 36, 37, 38 중에서 어디까지 발단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35절까지 발단을 하면 좋겠다. 예.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또 고은이는 몇 절까지 발단을 하면 예. 아니 좋은 생각이라고 다른 사람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고은이는 어디까지 발단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35, 36, 37, 38 36 37 좋습니다. 37까지 37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의 아무도 따라오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딱 발단을 잘랐어요.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뒤로 넘어가서 수은이는 어디까지 자르면 좋겠어요? 35, 36, 37, 38 중에서 36. 왜 36으로 잘랐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유가? 그냥 35 아니었고 37도 아니었으니까 36. 이유가? 이유를 대. 이유를 말해. 이유가 뭐예요? 네. 아닌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아, 그래. 35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36으로. 자, 답은 36이에요. 답은 36인데, 왜냐하면 아직 움직이지 않았어요. 지금 35, 36에 지금 계속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직 말씀할 때, 이게 발단이에요. 회당장 집에 사람들이 와서 이미 당시에 딸은 죽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됐으니 빨리 오십시오 해서 옮겨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제 그 혈루에 열두에 통해 혈루증에 걸린 여자가 이제 옆에 껴드는 바람에 좀 지체가 됐어요. 그 얘기가 이제 앞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십니까? 이제 나누셔도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옆에서 들으면서 해당자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여기가 이제 발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 셋 데리고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발단이 되는 거예요. 발단에서 아주 중요한 어구 하나를 찾아보세요. 어구도 우리 지난번에 했으니까. 맞아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그럼 안 가도 되겠네. 신방 좀 와주십시오. 그런데 신방 오실 필요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괜찮겠네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애초에 시작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오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그래도 내가 가겠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하면서 이 모든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진행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야이로도 회당장 야이로도 의지를 상실했어요. 주위 사람도 오시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이제는 안 오셔도 되겠어요. 방금 전까지는 오시길 원했지만 지금은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면 안 가겠다. 안 가도 되겠네.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하면서 나아가셨습니다.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어요. 우리 아까 우리 오신 우리 남상용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밥 먹으면서 자기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오래도록 애를 못 낳대요. 이제 결혼을 했는데도 그래서 그러다가 교회 가서 기도를 해보자 이렇게 결심을 했대요. 그래서 딸을 데리고 교회를 나갔대요. 근데 마흔이 돼서 애를 낳대요. 쌍둥이를. 마흔이 돼서 마흔에 야 근데 너무 너무 기쁘대요. 너무 너무 감사하대. 지금 애 봐야 된다고 가셨어요. 할아버지 때 이제 우리 예? 손녀 딸둘 딸 쌍둥이 우리 딸들 봐야 된다고 가셨어요. 그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지 못 하겠지 끝나겠지 할 때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보여주신다. 가능성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는데 그럼 자연히 전개로 나아가겠죠. 자, 전개에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하시고 그 다음 이후에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37부터 이제 전개인데 전개를 또 어디까지 자를까 한번 봅시다. 37, 38, 39, 40까지. 자, 4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가서 번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그 다음에 39절 같이 한번 계속 읽어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번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자, 여기까지 넉넉하게 40절까지 함께 보았고요. 전개를 찾는다면 몇 절까지 전개로 보면 좋을까요? 절정 전까지 발단은 했고 35, 36 발단했고 아, 주님이 그렇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해서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 사이에 몸통,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절정 전까지, 전개를 어디까지, 몇 절까지 보면 좋을까요? 우리 태욱이는 전개를 몇 절까지 보면 좋을까요? 39, 왜 39절로 생각했나요?
40절에 비웃잖아요.
네.
일부
직전. 네, 맞아요. 맞습니다. 39절까지. 비웃기 일부 직전까지. 비웃으면서 그 비웃음을 이기고 이제 그걸 살리시는 게 절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웃기 전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엔 비웃어요. 처음에 의아했고, 나중엔 비웃어요. 근데 그게 절정으로 가는 전개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개는 항상 비웃음을 놀라움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가는 게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야, 내가 비웃음까지 받는다. 걱정 마세요. 그게 놀라움으로 바뀔 테니까. 전개는 37, 38, 39. 여기서 핵심된 어구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는 말씀이에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성경 말씀을 봅시다. 37, 38, 39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번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번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기서 헌화한다라는 건 소동한다라는 거예요. 막 난리치는 거, 막 떼굴떼굴떼굴 굴고 막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막 이렇게 난리치는 거, 그걸 다 통칭해서 헌화하는구나. 되게 어려운 표현인 거죠. 아주 고차원적인 표현인 거죠. 이렇게 난리쳐. 이게 얼마나 좀 수준 낮아 보여요. 왜 이렇게 소동하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제 성경 번역에서는 더 수준 높게 왜 이렇게 헌화하느냐, 무슨 말이지, 헌한다, 소동한다라는 뜻이에요. 난리치는 거. 애가 죽었으니까 막 그냥 가슴을 치고 떼굴떼굴 굴고 막 손을 벌벌벌 떨고 막 난리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이모, 삼촌, 뭐 고모, 또 친구, 동생 12살짜리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이 사랑받는 아이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아주 정신없는 상황 속에는 되게 우리가 이제 두려움도 생기고 걱정도 생기고 정말 아주 침통한 분위기가 생길 텐데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애가 죽었으니까 당연히 난리가 난 건데 살기를 바랬는데 죽어서 난리가 난 건데 아니 이게 당연한 건데 근데 예수님이 왜 헌화하며 우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황당하죠. 이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너희가 이렇게 슬퍼하는구나. 이해가 되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자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모습이 죽은 거였는데 그걸 착각해서 자는 걸로 착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눈에는 주님 관점에는 이건 자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관점이 이거 완전히 죽은 건데 주님이 뭘 착각하신 게 아니고 주님은 나사로 죽었을 때도 그러셨습니다. 나사로 죽으셨을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뭐 굳이 깨우러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잠이 깨면 스스로 일어나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설명해서 사실은 걔가 죽었어. 근데 내가 살리러 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주님 안에서는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겁니다.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관점에서 우리는 그건 포기한 거예요. 우리는 끝난 거예요. 우리는 회생 불가능이에요. 우리는 다시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절망적이에요. 우리는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포기하시지 않은 거예요. 중국의 대나무에는 그런 대나무가 있대요. 대나무를 키우는데 한 5, 6년 동안 자라지 않는데요. 그러다가 5, 6년이 지난 거예요. 꾸준히 물을 주고 꾸준히 키우고 나면 5, 6년이 지난 다음에는 갑자기 키가 10cm가 올라간대요. 갑자기 큰데 5, 6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크는 그런 대나무가 있대요. 그건 죽은 게 아닌 거예요. 나무를 키우면서 우리도 이건 죽었나? 이건 살았나? 이건 죽은 거야. 갖다 버리자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나무에 대한 조회가 깊은 사람은 이건 살았습니다. 이건 가능성이 있어요. 그걸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은 그 살릴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게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비웃음이 넘치는 거예요. 분명히 죽었는데 주님은 이전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자마자 뭔가 일으켜 줄 줄 알았는데 그 가니까 더 죽어 있는 거예요. 더 심한 거예요. 그러니 그런 어떤 상황들은 우리들에게 더 믿지 못하고 더 의지하지 못하고 더 낙심시키는 그런 의미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준비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을 이러한 하나님의 이 전개의 삶 우리가 보는 이러한 죽은 게 아니라 자는 삶 이런 삶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애초에 믿지 못하면 그러면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는 말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었으면 여기서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을 가지고 절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절정으로 나아가 봅니다. 절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이루실까요? 자, 그 다음 이후부터 우리가 이제 39절까지 봤으니까 40절, 42절, 43절까지 40, 41, 42, 43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곰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이미 이제 끝까지 봤습니다. 절정을 찾아보세요. 어디까지가 절정이 되겠습니까? 40, 41, 42, 43 중에서 태우기까지 했으니까 장로님은 어떻게 몇 절까지 절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좀 더 계속 보시고 권사님은 김순자 권사님은 40, 41, 42, 43 중에서 어디까지가 절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걸 이렇게 나눌 줄 알아야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이제 보이는 거지 그걸 못 나누고 다 은혜가 돼요 하면 아무것도 은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높낮이를 눈에 보이는 거죠. 왜요?
성녀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네. 소녀가 일어난 것까지 왜 43은 왜 아니세요? 43은 왜 아니세요?
내가 보면은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네.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43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네, 거기까지 절정을 해버리면 네, 네,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맞아요. 42절까지 핵심 42절까지 해서 40, 41, 42에서 핵심은 뭐겠어요? 핵심은 아주 중요한 어구는 뭐겠어요? 맞아요. 달리다고 마시니. 다시 말해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달리다붐 이게 핵심인 거예요. 거기서 일어나는 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애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애초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셨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셨죠. 아 그럼 뭐 대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잔다라고 했으니 책임지실 거 아니겠어요. 책임지신다고요. 절정에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애초에 주님을 믿은 거는 다 의미가 있어요. 그건 헛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으로 보시는 분이고 그분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니까. 이 달리다굼에서 소녀 일어나라 번역된 이 달리다굼을 헬라어로 보면 달리다라는 게 이제 헬라어로 일어나라라는 뜻이고 굼이라는 게 소녀야라는 뜻입니다. 일어나라 소녀야 이런 뜻이에요. 달리다 굼 굼이 소녀고 달리다 굼. 그래서 이 소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소녀가 놀랍게도 네 하고 일어난 거예요. 소녀에게 주님은 그냥 일어나지 않겠니? 자 일어날 때가 됐다. 일어나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주 직접적인 명령입니다. 일어나라 라고 하신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네 하고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이 능력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을 보이신 것이죠. 이게 모든 비웃음 가운데 아유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있어 주님은 별것 아니야 라는 모든 비웃음 가운데 주님이 자 내가 어떻게 하는가 봐라 해서 보이시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어떤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왜냐하면 그분은 원래 그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니까. 이거 지난주에도 배웠지만 하나님은 그런 권세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일으키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늘 우리가 다 이 장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뭐 주변에서 보기도 하고 가족들 가운데서 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자기가 저기에 이렇게 또 사진으로 가 있게 되기도 하겠죠.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들은 항상 이 영안실에서 장례식장에서 함께 울 뿐입니다. 우리가 일어나라 한다고 일어납니까? 일어나세요. 엄마 일어나세요. 아빠 일어나세요. 아들아 일어나라. 딸아 일어나라. 이런다고 일어납니까? 아 우리는 일어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나게 할 권세가 없어요. 의사도 그걸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걸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슬픈 장례식이라도 가장 비참한 장례식이라도 가장 비통한 장례식이라도 인간의 죽음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가장 어떤 종말의 어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들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하다면 지금도 가능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일어나게 하세요. 전 못하겠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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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들아 일어나라 내 딸아 할 때 예 하고 순종할 때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지금 만나는 거죠. 잠에서 깨어나고 영적인 무지에서 일어나고 또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일어나라 할 때 네 감사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바로 우리를 죽으면서 일으키실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절정입니다. 이러한 절정을 우리가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절정 우리 삶 속에서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죽었을 때 경험하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건 내가 누워있을 때 경험하는 거지. 내가 낙심이 되고 내가 좌절이 되고 내가 괴롭고 그럴 때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면 하나님이 그 다음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시작했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 다음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셨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집니다. 모든 성경 역사 속에서 우리들은 이러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봅니다. 죽은 자와 같이 되었던 사라도, 죽은 자와 같이 되었던 나사로도, 죽은 자와 같이 되었던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죽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같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를 늘 주님께서는 일으키십니다. 그러하는 애를 우리가 사모할 때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 이야기는 절정을 지나서 이제 결말로 갑니다. 이 얘기의 결말, 모든 일들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마지막이 무엇일까요? 43절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게 결말이에요. 결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끝이 났어요. 이 사건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결말인데 이 결말에서 중요한 어구가 있어요. 중요한 어구가 뭘까요?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해라. 이게 중요한 말일까요?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게 중요한 말일까요?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중요한 말은 먹을 것을 주라. 그게 왜 중요할까요? 그게 맞아요. 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실까요? 일어났으니까. 일어났으니까 먹어야지. 아이고 드세요. 먹게 하는. 주님의 관심사는 우리에 대한 주님의 관심사는 정말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이걸로 광고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내가 이렇게 살렸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봐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광고하시는, 알려라. 내가 이렇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자임을 알려라 라는 걸 광고하시는 분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소녀도 얼마나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러겠어요. 얘도 불려다녀서 당신이 그랬다면서 네가 그랬는데 어땠니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소녀가 뭔가 이제 번잡한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기적을 행해서 나를 믿으라가 아니라 내 말씀을 통해 나의 말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나의 설명을 듣고 나를 믿어라.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실 병자가 낫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지만 그래서 주님을 믿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한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자기의 가족처럼 또 자기 친구처럼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더 감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초점을 맞추시는 건 이 소녀의 소녀.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줘라. 이 소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살리신 건, 자, 내가 얼마나 살리신, 내가 얼마나 잘 살리는지를 봐라. 그래서 살리고, 다음 사람, 자, 또 살리고, 여러 사람을 한 사람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걱정과, 그에 대한 당부와, 그에 대한 안부와, 그에 대한 뒤처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바로 주님이에요. 그러니 이 모든 기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 핵심은 뭡니까? 야이로의 딸?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는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줘라. 공급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세요. 그럴 때 성경을 읽고 아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기쁨을 누리게 되지. 내가 믿는 분이 바로 이분이야. 내가 바로 이분을 믿고 있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그분을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거야. 그게 기쁨이 되는 거지. 그러지 않고 요 사건 속에서 아 이렇게 살리는 거구나. 아 이런 일들도 있었구나. 아 그런 일들이 뭐 있었나 보다. 이런 어떤 단지 사건으로만 끝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공급하시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근본적으로 주의 말씀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를 주님께서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 말고 나오기만 해봐라. 두려워 말고 나를 따라와라 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발단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전개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끝난다고 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다.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있고 그리고 정말 일어나라 소녀야 해서 정말로 일으켜 세우시는 모든 게 정말 이루어지는 철저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이미 경험한 다음에 계속 공급해 주시는 먹을 것을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중에 다 각각의 삶이 있어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지구가 태양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격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능력을 나타내시고 또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지금이 어떤 때이든지 하나님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기대해 보세요. 발단이 있는 사람은 전개를 기대해 보세요. 전개에 있는 사람은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절정을 기대해 보세요. 절정에 이른 사람은 결말,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기대해 보세요. 결말에 있는 사람은 뭘 기대할까요? 결말에 있는 사람은 뭘 기대하면 좋을까요? 결말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을까요?
밥 먹어야죠.
아니, 그걸 먹고 있는 사람은 뭘 기대하면 되겠어요?
일하는 거, 하느님 일하는 거.
그러니까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중에 결말에 있는 사람은 뭘 기대해야 되겠어요? 다음 단계가 뭐겠어요? 다음 단계가 네? 네? 또 다른 발단이 있는 거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시작되는 거예요. 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아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반복적인 삶 속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극본적인 해석을 통해 우리가 본 것처럼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100번 읽어도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렇게 성경 속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며 또 세우시고 공급하시는 주님, 이 역사하심이 오늘날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오늘도 힘입어 나아가고자 하오니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다음 단계로 부르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또 새롭게 시작하신 주님을 또 소망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계속해서 구하면서 더 높아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